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SBS 낮종합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엿새 만에 총선 패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 낮고 유연한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서 유가족들이 전남 진도 바다에서 선상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도 희생자 304명을 잊지 않기 위한 추모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일본이 올해 외교 청사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고집했습니다. 강제 동원에 대해서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엿새 만에 총선 패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 낮고 유연한 자세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거라며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주요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한다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불통의 국정운영 반성 대신 변명만 늘어놨다며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어 총선 참패에 따른 당 위기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22대 국회는 더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다며 국민의 기준으로 당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할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인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충원 참배 뒤 국회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한 당선인들 앞에서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이 위기 상황임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공당의 정치인으로서 가장 안타깝고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윤 권한대행은 22대 국회는 21대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기준으로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책무를 다해달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헌 당규에 따라 비대위를 거쳐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열기로 한 겁니다. 윤 권한대행은 당선인들에게 중진 간담회 내용을 공유하고 차기 지도부 구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네 번째로 만들어질 비대위는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 역할에 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오늘 유가족들이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선상 추모식을 열고 아이들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안산 등 전국 곳곳에서도 희생자 304명을 잊지 않기 위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편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 전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근처 해역. 목포 해경의 협조로 경비함을 타고 온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선상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월이라고 새겨진 노란 부표를 향해 국화를 띄웠습니다. 묵념과 헌화, 추도사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유가족들은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으로 이동해 오후 2시 반부터 추모문화제를 열 계획입니다. 추모사, 추모공연, 헌화 등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함께합니다.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물결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오전 11시 인천 가족공원에선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이 열렸고 오후 3시부터는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시작됩니다. 기억, 약속, 책임이란 주제로 희생자 호명식과 추도사 추모공연, 합창 등이 이어집니다. 이 자리에는 세월호 유가족과 해수부 장관, 경기도지사 여야 정치권 인사,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합니다. 안산 단원구청 일대에선 오후 4시 16분부터 1분 동안 추모 사이렌이 울립니다. 이 밖에도 희생자들이 수습됐던 진도군 팽목항과 광주, 서울 등에서 추모 문화제와 공연 전시회 등이 열립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의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서 청와대 비서실과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본이 올해 외교 청사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강제 동원과 관련해서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일본이 오늘 발간한 올해 외교 청사를 통해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강제동원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재단이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을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은 지난 2010년 외교 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막아낸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보복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방어를 도운 미국 등 우방이 다치지 않도록 전면전은 피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300기가 넘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아낸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보복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영내 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이란에는 고통스러운 방식이 전시 내각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묵인하지 않되 방어에 힘을 보탠 미국 등 우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 등 전시 내각 강요들은 군사적 보복을 선호하지만 확전은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이런 대응에 영향을 미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대응 방식은 이스라엘이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이란과의 전쟁은 보지 않길 원한다며 확전을 경계했습니다. 또 이란이 이스라엘 방어와 피해 규모 제한을 위해 미국과 주변국에 사전 정보를 제공했다는 데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중동 국가 등을 상대로 인질 석방과 확전 방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이어갔습니다. 백악관은 또 G7 회원국들과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 등을 겨냥한 새로운 다자 제재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무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대가로 64억 달러, 약 9조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인텔이나 TSMC 등 경쟁사들과 비교할 때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평가됩니다. 소한욱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보조금은 64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8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맞춰 삼성전자는 미국 투자 규모를 170억 달러에서 2배 이상, 4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텍사스주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에 더해 추가로 공장을 하나 더 짓고 첨단 패키징 시설과 연구개발센터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이들 공장에선 2나노미터 반도체까지 생산하게 되는데 연구개발부터 첨단 반도체 완제품 생산까지 미국 본토에서 이뤄지는 체제가 구축될 전망입니다.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을 따지면 인텔이 8.5%, TSMC가 10.2%인데 삼성전자는 최소 14% 이상입니다. 인텔과 TSMC는 저금리 대출을 따로 받게 돼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 정부가 요구한 차별 없는 우호적 대우는 얻어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삼성의 투자는 미국에 투자하라는 자신의 의제와 한미동맹이 미국 전역에서 어떻게 기회를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삼성으로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첨단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본격 참여함으로써 AI 분야 등에서 앞서 나가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를 더 확보할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여러 소송에 얽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고 정치적인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으로 출석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전에 전직 성인 영화배우와 성추문이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회사 장부를 조작해서 입막음용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곳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민사소송 재판은 받아왔지만 형사 재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으로 재판이 열리는 최장 8주 동안 재판이 없는 수요일과 주말을 빼고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야간에 선거 유세를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 외에도 조지아주 선거 개입 혐의 등 다른 형사재판도 예고돼 있어서 대선까지 유세장 대신 법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지난달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물가 지수가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낸 가운데 이번 달에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3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137.85로 전월보다 0.4% 올랐습니다.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광산품 등의 수입 가격이 올라서 수입 물가지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달 들어서 오른 환율과 유가가 지난달 지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달 중에 지수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업가로부터 수사와 사업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7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경무관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사업가 A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들어주는 명목으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7억 7천만 원은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10억 원대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던 피고인이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아 달아났다가 약 8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공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다 달아난 피고인 52살 A씨를 지난 1일 경기 수원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 종사자인 A씨는 아파트 분양사업 중 회사 자금 약 8억 5천만 원을 횡령하고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서 약 4억 원을 갈아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00년도부터 모래먼지가 관측됐는데요. 차츰 중부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 심한 곳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도 있겠습니다. 호남과 대구, 부산과 울산, 제주도 밤부터는 농도가 짙어질 수 있으니까요.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륙의 비 거의 그쳤습니다. 아직 동쪽 곳곳으로만 일부 약한 비구름이 지나는데요. 앞으로 낮까지 강원에 5mm 미만, 영남에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양이 많진 않습니다. 오늘 흐리고 안개가 남아 있었는데요. 차츰 날이 개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난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황입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63.79포인트 내린 2606.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드, 교육 서비스 등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기장비와 문구류 등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1.16포인트 내린 831.2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7도, 습도는 55%입니다. SBS 낮 종합뉴스 진행의 박광범이었습니다.